시내 물은 흘러서 바다가 되고 티끌은 모여서 큰 언덕을 이루는 도다.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야 사람을 쓸 줄 아는 것이니 사람들이여 맹상군을 천하다고 하지 마라.
여몽이 제나라의 맹상군을 찬탄하며 쓴 시의 일부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이 있죠.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맹상군의 이야기가 그 이유를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권진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네.
그중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자랑을 한다 그럴 때 뭐 저런 걸 장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얕잡아 보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열국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될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시어머니도 모르고
그럼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열국지 3D 입체 낭독을 위해서 겉보기와 다르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EBS 트리플A 프리미엄급 성우 이민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기.
네.
개인기.
앙뱅.
아, 너무 잘해요. 아, 두 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세요?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좀 친하게 지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친한 사람 몇몇하고만 친하게 지내시는 편이세요?
저는 두루두루 많이.
두루두루?
네네. 아, 친한 좀 사람도 있고요.
두루두루 식사하시는 거 말고 친한
아니요.
거. 아, 두루두루 아,
친하면 식사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밥 먹어야 친해진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선배님은요?
친하면 식사를 한다.
선배님은 어떠세요?
저는 식사를, 아니, 친해지기 위해서 식사를 합니다.
어, 친해지기 위해 식사를.
네. 저는 두루두루 그리고 몇몇. 이렇게 좀 나눠서.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두루두루 몇몇.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그렇죠.
뭐.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마도 이 열국지의 맹상군 편을 듣고 나시면은 두루두루도 아니고 정말 두두루두두루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예.
분명히 드실 겁니다.
오늘 저희도 네. 잘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 오늘의 퀴즈를 먼저 드립니다.
네.
오늘 퀴즈는 난이도가 높아요. 별 다섯 개. 역시 고사성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닭 울음소리를 내고 개처럼 도둑질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전국 4군자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제나라 맹상군과 관련된 이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개명구도. 2번 닭, 개, 먹튀.
무슨... 정말 왜 빵 터지죠? 저도 모르게. 힌트를 드리자면 네. 닭과 개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실 때는 모음 요거 잘 구별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한 끗 네. 차이로 오답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국지. 제 11권입니다.
네.
12권 중에서 벌써 11권까지 왔어요.
우와.
춘추시대는 끝이 나고 전국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진초, 연제, 한조 위에 전국시대로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싸울 전자 나라국자예요. 그래서 그냥 이 일곱 나라가
네.
죽자사자 싸웁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진나라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은 뭐 초나라, 제나라. 요 정도.
이제
나머지 나라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싸우는데
네네.
이 전국 시대에는 전국 사군자라는 사람들이 이름을 떨쳐요. 전국 시대를 대표하는 명문 귀족의 종주이자 널리 네네. 인재들을 우대하고 선비들을 공경하면서 대규모로 양산한 것으로 이름을 날린 네 사람을 말하는 건데
네.
곧 제나라의 맹상군, 조나라의 평원군, 위나라의 신릉군, 초나라의 춘신군을 가르칩니다.
그럼 선비들을 대규모로 양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 양사군요. 네. 양사는 선비들을 부양한다는 의미예요. 예. 사자 선비사자인데 네네. 실력과 힘으로 승부하던 전국시대는 재력과 군사력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있느냐 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망을 얻느냐에 따라 자신의 세력이 좌우가 됐어요. 그래서 학식과 교양을 갖춘 선비계층의 신뢰를 얻는 게 천금보다 중요한 일로 인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각 나라의 귀족들과 대신들은 자신의 문화에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어진 선비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부양하고 공경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어요. 이처럼
그렇군요.
전국시대에는 능력에 따라서 크고 작은 규모로 선비를 부양하고 동고동락하는 풍조가 보편적으로 성행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문화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목표도 중요하게 적용이 됐다고 그래요.
전국시대는 그런 배경이었군요. 그럼 아까 전국 사군자 중에 제 나라의 맹상군이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맹상군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네.
사군자 중에 으뜸이에요.
맹상군이. 아, 맹상군이. 네.
이 빈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의 집에 와서 머물면서 네. 가끔 조언도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빈객이라고 그래요, 이 선비들을. 근데 빈객의 규모나 이 인덕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평가돼요.
네.
천성이 너그럽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신비한 친화력을 지니죠.
오.
원래는 천첩의 소생인데
네.
가문의 후계자가 돼요. 이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이 40여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 첩이, 많이 모았네요.
첩이 수십 명이고 네네. 아들만 40명인데 그중에서 맹상군이 후계자로 임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아버지한테 어느 날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럼 할아버지지. 그러면 아버지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요. 뭐 증조할아버지. 그 위에는요. 고조할아버지. 그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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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요. 야 이놈아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조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풍요롭게 하시면서 왜 손님들한테는 잘 안 대해 주십니까? 그래서 오 이놈 똑똑하네.
와,
그때가
똑똑하네.
15살인데 그럼 네가 손님 대접을 해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맹상군이 이 전씨 집안에 원래 전씨인데.
네네.
가문에 드나드는 선비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중간에 주소를 물어본대요.
왜요?
그래서 잠깐 이제 주소를 물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저 뒷간에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네.
자기 비서한테 그 주소로 선물을 보내라고 그랬대요.
와 진짜 이런 분은 매니저에도 되게 잘하실
아니,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손님이 얘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갈 때쯤에 이미 비단과 금이 와 있어. 그래서
어머.
완전히 거기서 감격받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와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네. 어쨌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때의 가장 큰 강력한 나라가 진나라였거든요.
네.
진나라의 초빙이 돼서 가요. 워낙 유명해져서. 근데 진나라 왕이 아, 저 사람 저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한데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오, 진짜.
요 위기 상황에서 빈객들의 계명구도로 무사히 구출됐다는 얘기.
네. 이야기는 맹상군이 진나라에 초빙되어 간 그 시기로 돌아갑니다.
네.
진나라 소양왕은 자신의 동생인 경양군을 제나라에 불모로 보내면서까지 맹상군을 만나고 싶다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맹상군은 하얀 여우털로 만들었다는 옷, 그 귀한 백호구를 가지고 진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라? 진소양왕은 또 간신. 저희질의 말을 듣고 맹상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간신이 아니랄까 봐 이름도 저희질이에요.
저희질이야.
저희질. 네, 저희질이네요.
네.
여기서 또 어리석은 왕과 간신이 있는데요. 과연 맹상군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경양군이 관사에 머무르는 맹상군을 찾아가 비밀히 고한다.
맹상군, 맹상군. 진왕이 대군을 죽이기로 작정했소.
그럼 어찌해야 내가 살 수 있겠소?
한 가지 계책밖에 없습니다. 지금 궁중에는 진왕이 사랑하는 연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진왕은 연희의 청이라면 10중 8구 다 들어줍니다. 그저 대군께서는 지금 혹 귀중한 보물이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있다면 제가 그 보물을 연희에게 뇌물로 갖다 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연희가 보물을 받고 진왕에게 잘 말해주면은 대군께서는 죽음을 면하고 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백옥 두 쌍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도록 힘써주오. 경영군은 즉시 궁중으로 들어가 연희에게 백옥 두 쌍을 바쳤다.
맹상군을 살려야겠으니 힘써주시오.
첩은 원래 옥을 좋아하지 않소. 다만 원이라면 흰 여우털로 만든 백호구가 갖고 싶을 뿐이오. 듣건대 산동지방의 대국인 제나라에선 백호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합디다. 백호구만 얻을 수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 주선해 보겠소.
경양군은 하는 수 없이 관사에 가서 맹상군에게 연희의 말을 전했다. 백호구가 있긴 했으나 이미 진왕에게 바쳐 지금은 없으니 이 일을 어찌 알고. 백호구를 한 벌 더 구할 수 없겠소. 선비들도 별표족한 수가 없었기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때 하객으로 맨 밑자리에 앉아있던 선비가 말한다.
제가 대군을 위해서 백호구를 구해오겠습니다.
진정 그대가 백호구를 구해올 도리가 있겠소?
이 몸은 몸소 개가 되어 도적질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가서 한번 해보. 그날 밤이었다. 그 선비는 개 탈바가지를 쓰고 개구목으로 기어들어가 진나라 궁중의 창고 앞까지 갔다. 궁중의 창고지기가 그 소리를 듣고서 혼잣말로 시부렁거린다.
아, 진짜 이 개란 놈은 참 신통하단 말이야. 아, 난 졸려서 죽겠는데. 아우, 저놈은 자지도 않고 잘 지키거든. 아, 저놈에게 다 맡기고 어디 잠이나 자볼까?
그제야 개로 변장한 선비는 창고지기 곁에 놓여있는 열쇠를 훔쳐 곧 고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궤 속에는 전날 맹상군이 진왕에게 바친 백호구가 들어있었다. 마침내 선비는 백호구를 훔쳐 다시 개구멍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
맹상군, 여기 백호구를 가져왔습니다.
경양군, 여기 백호구가 있어.
자, 그대가 원하던 그 백호구요.
어머나 세상에, 고맙소. 뒷일은 걱정하지 마시오.
그날 밤 연희는 진소양왕을 모시고 술을 권하며 가진 아양을 떨었다. 진소양왕은 술에 취해서 연희를 끌어안고 드러누웠다.
첩이 듣건데 제 나라 정승 맹상군은 온천하의 신망을 받고 있는 어진 사람이라고 하도이다. 그는 제 나라 정승의 몸으로서 애초엔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칸곡히 초청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온 것이라고 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등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죽일 것까지야 있습니까? 대왕께서 남의 나라 정승을 초청에다가 이유 없이 죽였다는 소문이 천하에 퍼지기라도 하면 그 뒤처리를 어찌하려 하십니까? 더구나 상대는 보통 사람도 아닌 맹상군입니다. 대왕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만일 맹상군을 죽이면 천하에 어진 사람은 다시는 우리 진나라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와, 그대 말이 옳다.
이튿날 아침에 진소양왕이 어전에 나가서 시신에게 분부한다.
맹상군에게 수레와 여권을 갖다 주고 제 나라로 돌려보내라.
이리하여 맹상군은 군에서 나온 시신으로부터 여권을 받았다. 맹상군이 시신을 돌려보내고 나서 모든 선비에게 말한다.
네, 다행히 연희의 도움을 받아 호랑이 굴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 나라로 돌아가는 도중에 진왕이 후회하여 우리를 뒤쫓는다면 그때는 살아날 길이 없어.
내가 여권을 위조할 줄 아오. 자, 이렇게 여권에 적혀있는 맹상군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써넣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맹상군 일행은 일제히 수레를 달려 진나라 함양성을 떠났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수레를 달렸다. 맹상군 일행이 진나라의 마지막 관문인 함곡관에 당도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관문엔 이미 무거운 쇠가 채워진 지 오래였다. 맹상군은 매우 초조했다. 이 마지막 관문인 함곡관을 벗어나야만 뒤에서 진나라 군사가 추격해 온다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관문이란 여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법이다. 해가 저물면 닫고 달기 울어야만 연다. 맹상군과 그를 수행하는 선비들은 지금이라도 뒤에서 진나라 군사가 잡으러 오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바로 이때였다. 한밤중에 정막을 뒤흔들면서 때 아닌 닭 울음소리가 일어났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 시간에 닭 울음소리라니. 천만 뜻밖에도 닭 울음소리는 선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선비들 중 하나가 목을 길게 뽑고 닭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모든 선비가 눈을 크게 뜨고 그 선비를 바라본다. 좌중은 말 한마디 없이 조용했다. 이윽고 저편 어디선지 진짜 닭 울음소리가 일어났다.
어느새 새벽이 된 모양이군. 자, 여권을 보여주시오.
물론 여권에 기입된 이름은 가명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들이 맹상군 일행임은 꿈에도 몰랐다. 맹상군 일행은 함곡관을 벗어나자 일제히 전속력으로 달렸다. 내가 이번에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개짖는 소리를 잘 내는 선비와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선비덕분이요.
맹상군을 따르던 선비들의 기지로 위기 탈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요. 네.
네.
이 맹상군을 따르는 선비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뭐 그 3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네네.
진나라 갈 때도 한 수십 명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다행히 이렇게 잡기에 능한 선비들도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 아니 그런데요. 저는 백호구가 탐이 나도 여잔지 좀 나거든요.
네.
요즘으로 치면 이게 굉장히 고가의 민크코트인 거예요.
그렇죠. 팍스죠. 팍스.
그러니까.
그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백호구는 100년 묵은 여우의 흰 겨드랑이 털만 모아서 짠 외투.
우와.
네, 여우 그러니까 한 100마리를 모아서
어머.
천금의 값이 나간다고 그래요.
우와, 이게 말이 돼요? 100년 묵은 여우도 말이 안 되고요. 그 여우의 흰 겨드랑이 털만 모으려면 아니 100년 묵은 여우가 수백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거였고
네.
맹상군도 딱 두 벌만 갖고 있었대요. 한 벌은 이제 자기 나라에 두고 왔고 한 벌은 진나라에 들어올 때 소양왕한테 선물로 줬는데 연희가 그 소식을 듣고 맹상군한테 이걸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백호구를 연희에게 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맹상군을 수행한 빈객 중에 한 사람이 개 흉내를 내면서 진나라 창고에 잠입해서 백호구를 도둑질해 왔죠. 이 사람은
네.
개 흉내도 낼 줄 알았고 그 도둑질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아,
좀도둑.
도둑질을 잘했구나.
네.
근데 저는 닭 흉내 냈을 때 저기 선배님이 명로진 선배님께서 효과음을 해주셨는데 정말 개인기 이런 개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해주세요. 닭 소리. 진짜 똑같죠.
예.
아,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때 여권을 위조한 선비가 있었는데요.
예.
이때 여권이 오늘날의 여권인가 봐요. 여권.
예. 여권. 그러니까 역마다 보여주는 그런 증서를 얘기하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여권이에요. 이걸
여권.
보여주고 신분 확인이 되면 성을 나가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더군다나 진나라는 이 당시에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법을 잘 지키는
네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 그런데
그걸 네. 저 위조를 했죠.
아우,
이거 위조 원조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원조 위조가 있었다니.
그 맹상군이 거느린 빈객 중에 선비 중에 또 네. 이런 문서 위조에 능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우와.
자, 진군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마지막 국경 관문만 나가면 살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관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네네. 네.
근데 또 누군가가 진군이 저기 쫓아옵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이때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선비. 그러니까 닭개자의 울명자. 그리고 개구자의 도둑질할 도자. 그래서 개명구도. 개명구도 덕분에 맹상군 일행이 진나라를 벗어나서 제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우리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성적순으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요.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인정해줘서 모두에게 평등하고 좀 너그러운 사회, 그런 사회가 된다면 살기가 좋아도 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진나라라는 사지를 벗어난 맹상군은요. 계명구도한 두 빈객을 치하하면서
네.
그들을 상객으로 높였는데 다른 모든 빈객들이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왠지 알아요?
왜요?
원래 그 두 사람 이 닭울음 소리를 내고 도둑질 좀 도둑질하는 것 외에는 재주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했다고 해요. 노골적으로. 근데 그 무시당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인의 목숨을 구하는 큰 재주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아무리 하잘것없는 재주를 지닌 사람이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요긴하게 쓸모가 있다. 그래서 홀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맹상군 얘기로 돌아가서요. 제나라로 안전하게 돌아온 맹상군 집에는 더 많은 빈객들이 모여듭니다. 이때 또 이상한 빈객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후 천하 각처에서 맹상군의 문화로 모여드는 선비의 수요는 더 늘어났다.
객사를 더 많이 지어 나를 찾아오는 선비들을 다 모시오. 그 대신 객사에 1, 2, 3등급을 매기시오. 1등 객사는 대사라고 하고 2등 객사는 행사라고 하고 3등 객사는 전사라 하겠소.
1등 객사를 대사라고 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 맹상군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만하다는 뜻이었다. 이 상객들은 식사 때면 고기 반찬을 먹고 출타할 때면 가마를 탔다. 2등 객사를 행사라고 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겐 다행히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중객들은 식사 때엔 고기 반찬을 먹지만 출타할 때면 가마를 타지 못하고 걸었다. 3등 객사를 전사라고 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겐 그저 심부름이나 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하객들은 밥이나 얻어먹는 축이었다.
아, 서럽에서 받은 국놈만으로는 이 많은 문객을 먹여 살릴 도리가 없도다. 수입의 일부를 다시 서럽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거두어 비용에 보충해야겠다.
어느 날이었다. 풍신이 거대한 한 나그네가 다 떨어진 옷차림에 집신을 싣고서 맹상군을 찾았다.
나는 이곳 제나라 사람으로 성은 풍이며 이름은 환이라고 한다. 맹상군을 뵙고자 왔으니 곧 너의 주인께 아뢰어라.
선생이 이처럼 나를 찾아왔으니 좋은 가르침이 있을 줄 믿소.
저는 대군께 가르침을 드리러 온 건 아닙니다. 다만 대군께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선비를 좋아하신다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을 전사로 안내하여라.
이리하여 풍하는 3등 객사인 전사에게 기거하며 하객 대우를 받았다. 10여일이 지나자 맹상군이 사감을 불러 묻는다.
그 요전에 새로운 그 풍한이란 사람은 요즘 뭐라고 있어?
아, 그 풍선생은 어찌나 가난한지 별다른 물건 하나 가진 것이 없고 다만 칼 한 자루뿐인데 그나마 칼 넣는 자루가 없어서 늘 허리에 차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풍선생은 식사만 마치며 뜰에 내려가서 칼을 뽑아들고
내 긴 칼을 짚고 왔음이여 그런데 고기 반찬도 못 얻어 먹는구나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대접이 좋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모양이구려. 그럼 그를 한 등급 높여서 행사에 머무르게 하오. 그리고 행사 사감에게 그의 행동을 유심히 봐두었다가 닷새 후에 내게 와서 보고하오.
그 후 닷새가 지났다. 풍선생 행사로 옮겨온 후로도 여전히 노래를 부르는데.
내 긴 칼을 짚고 왔음이야. 그런데 바깥 출입을 하려 해도 수레가 없구나.
하고 단지 그 가사가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 그는 상객 대접이 받고 싶은가? 아, 여간 보통 사람은 아닌 모양이요. 그럼 그를 대사로 보내요. 그리고 그가 또 노래를 부르거든 그 노래를 잘 들어주었다가 내게 보고하오.
대사로 객사를 옮기고 상객이 된 풍아는 그날로 수레를 타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왔다. 풍아니 칼을 빗겨들고 뜰을 거닐면서 노래한다.
내 긴 칼을 짚고 왔음이여. 그런데 집도 없구나.
사감은 그 노래를 듣고 곧 맹상군에게 가서 아뢰다.
참 욕심 많은 나그네로구나. 또 무슨 노래를 부르나 잘 들어두었다가 곧 보고하오.
그 후부터 풍아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빈객들을 사비로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맹상군의 집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집도 그만큼 넓어야 하고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려면 맹상군 이거 등골이 휘었겠어요. 그거 어떻게 다 사비로 감당해요?
그러니까요. 3천 명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아니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만 해도 이거 얼마야 도대체.
얼마야 그게. 네. 와.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이제 자기의 그 수입이나 벌이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네.
맹상군이 이자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악덕 사채업을 한 건 아니고요.
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좀 받아서 그것으로 빈객을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오, 나름 객사를 효율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1등급은 고기 반찬의 가마.
지금으로 네. 말하면 리무진의 네. 부패.
아, 신난다. 입꼬리 싹 올라간다. 네, 그리고 맹상군 대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2등급은 고기 반찬 그리고 가마는 못하고 역시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고요. 3등급은 보통 식사, 심부름 정도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렇죠.
나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등급은 이제 저 2층 침대에
네.
네, 원룸에 4명씩 자고 이런 거고 2등급은 식사 뷔페만 할 수 있고 리무진은 없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3등급에 머물다가 좀 공을 세우면 2등급으로 옮겨주고
네.
또 2등급에서 또 공을 세우면 1등급으로 옮겨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1군, 2군, 3군이 있었어요.
와.
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빈객 풍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가진 것도 없이 가난한 주제에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배짱이 있거든요.
다른 것도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순식간에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잖아. 요것도
네네.
재밌잖아요.
네, 뭔가 네. 이분 조금 느낌이
그래요.
예, 네. 남달라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맹상군에게는 큰 인연이 될 그런 인물입니다. 좀 네, 이제 더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자꾸 맹상군의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닭 울음소리를 내고 개처럼 도둑질을 한다는 뜻인데요.
네.
전국 사군자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제 나라의 맹상군과 관련된 이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개명구도, 2번 닭개 먹튀. 네. 또 들어도 웃겨.
네.
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노래 어떤 노래 들을까요?
임재범의 낙인 듣고 오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작품은 풍목령의 동주열국지입니다.
네, 전국시대에 사군자가 있었죠.
네.
그 사군자 중에 제 나라의 맹상군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는데요.
네.
맹상군 아래에는 3천여 명이 되는 빈객들이 모였습니다. 온갖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맹상군이 어진 사람을 널리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중에는 예, 닭울음 소리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 잘하는 사람도 있고 문서 위조범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풍환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풍환도 그렇게 잡스러운 재주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뭔가 있는 사람일까요?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환이 맹산군 문하에 머무른 지도 언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살림을 맡아보는 사람이 와서 맹산군에게 아른다.
이제 창고엔 한 달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맹산군은 서릇 백성들에게 곡식과 돈을 구워주었던 문서를 내보았다. 거두어들여야 할 이자가 많았다.
아, 누가 이 문서를 가지고 서릇에 가서 이자를 거두어오려.
대사의 사감이 앞으로 나아가 맹산군에게 고한다.
풍한 선생은 특별한 재주가 없어 보이지만 매사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청하다시피 해서 상객인 된 사람이니 이번에 글을 내보내어 그 사람됨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풍 선생이 서릅에 좀 다녀오시오.
풍한은 아무 인사도 없이 수레를 타고 서릅으로 떠났다. 서릅에 당도한 풍한은 곧 공부로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음리들의 절을 받았다. 서릅은 호수가 1만 호인 큰 고을이었다. 그러니 맹상군에게 빚을 진 백성들도 많았다.
맹상군을 대신해서 상객인 풍한이 이자를 받으러 왔대. 아, 서둘러 돈을 마련하는데?
들어온 돈을 계산해보니 10만 금이었다.
이 돈으로 술과 안주를 준비하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문을 거리에 게시했다.
무릇 맹상군의 곡식이나 돈을 구워 쓴 자는 그 이자를 갚았든 못 갚았든 빠짐없이 내일 부중으로 와서 차용증서를 보이고 변변찮은 술이나마 한 잔씩 마시고 돌아가길 바라노라.
이튿날 아침부터 백성들은 차용증서를 들고 부중으로 몰려들었다. 그 수는 엄청나게 많았다.
자, 여기 술과 안주를 드시오.
백성들은 모두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게 먹었다. 풍한은 백성들이 마시고 먹는 동안 그 중에서 비교적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술과 음식을 다 먹이고 나자 풍한은 원장부와 차용증서를 일일이 대조하며 백성들의 집안 형편을 낱낱이 물었다.
자, 그대는 당장 이자를 갚지 못하겠지만 장차 갚을 수 있겠지? 아, 그렇다면 후일 갚도록 날짜를 연기해서 차용증서에 써주겠네.
그리고 나니 너무나 가난해서 좀채 갚을 수 없는 자들만 남게 되었다. 가난한 자들이 풍한에게 절하며 애걸한다.
소인들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갚겠사오니 널리 통축해 주십시오.
뜰에다 불을 피워라.
뜰에서 불이 활활 피어오른다. 풍한은 가난한 자들의 차용증서를 모아 뜰 아래로 내려가 불 속에 모두 던져버렸다. 이에 불길은 더욱 기세 좋게 타올랐다.
맹상군께서 너희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신 것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너희들의 살림을 위해서 도와주신 것이다. 그럼 왜 이자를 거두어드리는가? 그것은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맹상군께서는 수천 명이나 되는 선비들을 기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식량이 부족해서 너희들로부터 받는 싼 이자로 그 많은 선비들의 의식을 대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맹상군께서는 살림이 넉넉한 자에겐 기일을 연기해주고 너무 가난해서 갚기 힘든 자의 차용증서만은 불태워버리라고 하셨다. 너희들은 맹상군의 높으신 뜻과 은덕을 잊지 마라. 이곳 서릅 사람들은 참으로 후덕한 주인을 모신 셈이다.
서릅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무수히 머리를 조아렸다.
맹상군은 참으로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러나 서릅의 한 음리가 즉시 말을 타고 도읍으로 달려가 맹상군에게 이 사실을 밀고했다.
풍환이 어째서 제 마음대로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속히 서릅으로 사람을 보내어 즉시 풍환을 소환하여라!
사람이 서릅으로 간 지 수일 후였다. 풍안이 그 사람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다.
먼 길 갔다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어. 그래, 이제는 다 받아왔소?
이제는 받아오지 않고 다만 대군을 위해서 큰 덕을 거두었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나는 쉽게 3,000명의 옷과 음식을 대여하오. 그래서 서랍에 곡식과 돈을 꿔주고 그 이자로 병을 보충하는 형편이오. 내 소문에 듣건데 그대는 서랍에 가서 많은 이자를 받았건만 그걸로 술을 사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더구나 그들의 차용준서를 받아 반 이상을 불에 태워버렸다고 하니 그게 웬일이오? 그러고도 큰 덕을 거두어왔다고 하니 그래, 그 큰 덕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내놓아 보구려.
대군께서는 고정하십시오. 이 몸이 자세한 말씀을 아뢰리다. 빚을 걸머진 자들이 워낙 많고 보니 술이라도 대접하면서 그들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그 형편을 짐작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형편이 좀 넉넉한 자에게는 기일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자를 꾸짖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촉은 엄한데 갚을 길이 없으면 결국 그들은 다른 나라로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서르보로 말하면 대군의 선조 때부터 대대로 관리해온 고을입니다. 그리고 그곳 백성들 또한 항상 대군과 함께 기뻐하고 근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갚을 길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차용 증서는 태워버렸습니다. 설령 태워버리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리하여 대군께서는 손해를 입었지만 백성을 사랑한 결과가 됐습니다. 어질고도 의로운 대군의 이름은 후세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대군을 위해서 거두어온 덕입니다.
맹상군은 한창 경비에 쪼들리는 실정이라 내심 화가 났으나 이미 차용증서를 태워버렸다는데야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에 맹상군이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풍안에게 읍한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오.
어머나 어머나, 이 사람 통이 큰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이자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그 돈으로 백성들에게 골든벨을 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술과 안주를 먹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자 납부 일도 연기해주고 가난한 사람의 차용증서는 아예 불태워버렸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지만 이건 뭐 맹상군의 입장에서 어이상실이네요. 어이상실.
근데 이 풍안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다 맹상군의 뜻이다 하면서 맹상군한테 공을 돌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맹상군도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네.
그 많은 돈을 받아와야 객사를 운영하는데 그 돈 다 쓰고 심지어 빚까지 탕감해주고 왔으니까
네.
그래놓고서 뭐 이제 대신 덕을 거두었다고 이 어디서 아유, 말이야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네. 맹상군이 앞에 나왔던 승질 나쁜 왕들 같았으면 풍안은 그냥 당장 죽였겠죠. 풍안을 만약 두 분이 맹상군이었다면 지 마음대로 한 풍안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얘기는 들어보고 네. 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로 돌아가면 맹상군은 굉장히 천성이 너그러워서 일단 네. 참습니다. 이 열국지에서 보면요.
네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풍안의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어서 일단 옳다고 동의를 해 주죠.
왠지 이 일이 나중에 맹상군에게 큰 도움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원래 덕이라는 게 돌고 돌아요.
오.
아까 진나라가 맹상공을 놓쳤잖아요.
네.
맹상군을. 근데 가만히 있겠어요? 진나라는 맹상군을 이제 모함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서 제나라에 퍼뜨려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맹상군이 제나라 왕보다 잘나서 곧 제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
거기에 초나라까지 맹상군이 왕위를 노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제나라 왕이 이때 좀 미련했는데
네.
그 유언비어를 믿고 맹상군의 정승직을 박탈하고 서릅으로,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서릅이에요.
네.
이 맹상군의 고향이. 그곳으로 추방을 하죠.
꼭 이상한 왕들은 귀가 팔랑귀예요. 쓸데없는 남의 말을 아주 잘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자, 맹상군이 추방당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네.
하루아침에
그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빈객 3천여 명의 대부분이
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사람 인심이라는 게 이렇게 조석변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맹상군이 텅 빈 객사를 탁 돌아보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혼자 탁 앉아가지고
네.
툇마루에 앉아서 긴 칼을 차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긴
칼을 차고 여기에 왔어. 누구겠어요? 풍안이에요. 그
풍안이네.
바로.
풍안.
그래서 풍안은 맹상군을 모시고 수레를 타고 서읍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맹상군이 이게 기가 죽어가지고 시리에 차서 서읍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네.
저 멀리서 서읍 가까이 가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플랜카드 들고
우와.
맹상군 귀환 환영.
우와.
웰컴 홈.
오,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맹상군이.
와, 네? 이게 다 풍안 덕분이네요.
그렇죠.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맹상군에게 술과 음식을 바치면서 문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 풍안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져놓으니까.
다 옛날에 해놓은 일이
네.
있었어. 그래서 그, 이제, 맹상군이 서읍에 도착한 직후에 풍안은 진나라에 가서 진소양왕에게 맹상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맹상군을 등용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맹상군을 이용해야 진나라가 천하를 차지할 수 있다.
네.
이 한마디에 소양왕은 맹상군을 모셔와라 하고 수레를 그냥 수십 대를 보내죠.
우와, 그래서 맹상군은 진나라에서 정승이 되나요? 맹상군의 고든 성정으로 봐서는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 그럼요. 안 그렇죠. 진나라 왕을 만난 풍안은 바로 제나라 왕에게, 이 민왕인데 민왕에게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맹상군을 버려서 지금 진나라 왕이 맹상군을 모시러 왔다. 그럼 그대로 있을 거냐. 어? 맹상군 모시러 가면 진나라가 강해지고 진나라가 강해지면 어느 나라를 칠 것 같냐. 바로 제나라다. 이 말에 깜짝 놀라서
네.
제민왕이 진소양왕보다 더 빨리 선수를 쳐서 맹상군한테 콜을 합니다.
오.
그래서 맹상군이 복직이 된다는 얘기.
이야, 풍안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정말 똑똑하네요.
맹상군도 훌륭한 인품을 지녔지만
네.
이 훌륭한 인품과 또 덕이 많아서 그 주변에 인복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동안 도움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네.
도와주잖아요. 맹상군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네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그걸 배우네요.
그렇죠.
두 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주변 사람 저한테 잘하세요.
네.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사줍시다.
풍안같이 살게요.
네. 어쨌든. 이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배품은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온다.
아.
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오는 거죠.
부메랑이군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게
네.
남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열국집 맹상군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낭독 함께 해주신 우리 일군. 이분은 이제 전사에 있으실 분이죠.
그렇죠.
이민규 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아의 무엇이 되어 듣고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1월 16일 목요일 제목 맹상군의 나의 멘토. 맹상군 부럽다. 주변에 수호천사들이 많아서 필요할 때마다 위기에서 척척 구해주니 그것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네. 그런데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고 했듯이 맹상군이 그만큼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복이 따랐겠지? 그저 개나 닭 울음소리 흉내밖에 못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하고 뭔가 튄다고 해서 외면하고 소외시키지 않고 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어 돌아온 거다. 사실 그게 쉽진 않은데 뭔가 나하고 코드가 안 맞거나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놀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맹상군은 다 걷어먹였다잖아. 나도 그런 든든한 수호천사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나 그런 사람들이 영 없을 것 같으면 이거 뭐 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어놔야 되나. 맹상군, 당신을 나의 멘토로 임명합니다. 넓은 포옹력 저도 배울게요. 저는요 자신이 있는 거라고는요 뭐 있지 뭐 이렇게 웃는 것밖에 없지만 저도 빈객으로 받아주실 거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네네. 퀴즈 정답. 닭 울음소리를 내고 개처럼 도둑질한다. 개명 구도입니다.
네, 닭개 먹튀 아니었죠? 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해 놓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문세의 이 겨울이 날 지나간다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